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안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오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개에게 전하매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해볼까요? 서로를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서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선하신 작품, 정말 우리가 서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언제나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프라 윈프리, 너무나 잘 아는 여성, 그 여성이 고백한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얘기한 너무나 영향력 있는 여성이죠. 그러나 이 여성의 이 오프라 윈프리의 그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고 9살 때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청소년기에는 방황하며 마약을 했던 여성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고백하고 있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은 사명을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신 삶과도 동일하게 겹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인생은 오직 사명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의 인생은 오직 사명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아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황과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의 차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황후가 되는데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교회 안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도 오직 황후가 되는 것, 오직 부자가 되는 것, 오직 내가 원함이 채워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황후가 되었다면 그 황후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이루실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만약에 거지가 되었다면 내가 이렇게 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이루실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환구가 되는 데 목적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이겨야 될 사람들이고 나를 봐도하는 사람들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 오늘 오프라민 프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있든지 없든지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넉넉하든지 넉넉하지 못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만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번 주에도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저번 주에는 모든 우연과 재수라고 느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 다시 말해 사명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사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발견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입니다. 오늘 그 사명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명의 삶으로 부르시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 사실 7장까지 너무너무나 위기가 있고 너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7장부터 갑자기 해소되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심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하만의 조서가 내려지고 그 음모로 유다인들을 말살하라는 조서는 이미 내려졌고 왕을 통해서. 그래서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이제 멸망할 것만 남은 그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것, 역전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조언을 듣고 비로소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황후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황후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사명이 있음을, 그것이 바로 민족을 구하는 일임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녀의 결단, 그리고 그녀의 삶의 고백으로 인해서 오늘 에스더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전부터 시작됐던 그 일이 이제 가시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하면 우리는 크게 큰 글자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먼저 뭐죠? 우리 미국에 사니까 콜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콜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콜링이 무엇입니까? 해석하면 부르심입니다. 그렇죠? 부르심, called out. 교회를 에클레시아, called out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부르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아래, 선한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고 어느샌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밖에는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살았던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선하신 계획에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쓰임받았습니까? 하만이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듯, 내가 생각하듯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여지는 아주 거대하고 큰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을,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오늘 일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나의 일상을 통해서 이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선한 도구로 사용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모르드개의 이 고백,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고백이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며 너무나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의 선하신 섭리를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하심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다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시고 그들을 잊어버리신 게 아닌 것을, 다만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경각하며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실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도,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임을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부르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영원전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이 정말 아담과 하와처럼 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했지만 그들을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부르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이루시는 그 선함으로 쓰이기에 적합하거나 준비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서 선한 도구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사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결국 사명으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고 말 것입니다. 그날은 오지 않아요. 우리의 적성에 맞는 것,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마치 사명처럼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아닌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부르심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은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아니라 정말 다 팔아치우고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는 그 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사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 준비됐습니다. 나는 하나님 그 일을 맡기기에 적합한 사람, 잘 오셨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모세를 봅니다. 위기에 빠진 에스더처럼 먼저 에스더를 봅니다. 위기에 빠진 민족을 구하라 라는 말에 에스더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나아가면 누구든지 살아남지 못합니다. 내가 왕의 부르심을 입어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녀의 나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건 너무나 정당한 이유입니다. 그렇죠? 와스티가 어떻게 폐위됐는 줄 아는데 이 왕이 어떤 왕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자기에게 정말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나아가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죽기를 바랍니까?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그녀에게 그녀가 말한 정말 내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녀의 고백은 너무나 정당한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역시 민족을 구원하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의 고백은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부르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거짓이었습니까? 사실이었습니까? 사실이었습니다. 할 말을 잊었습니다. 너무 양들 치고 이런 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무엇을 말아야 하는지 모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르신 분이 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5만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살지 못할 5만 가지 이유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정당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 정당한 이유들이 있을 때,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아야 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인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 보면 참 기드온만 생각하면 저는 웃음이 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양털 가지고 여기만 적게 해주세요. 여기만 말고 딴 데만 적게 해주세요. 그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얼마나 유치한 믿음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전쟁터로 나아갑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나아갑니까? 아니에요. 안 갑니다. 너무너무나 겁쟁이입니다. 그렇죠? 요셉은, 다니엘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하기에는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그들이 무엇을 결정하고 하기에 허락하지 않는 신분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다윗과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는 너무 여성을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 여색을 밝히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정말 series of 하나님께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라고요. 나는 감히 그 십계명을 집어던지는 일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성격이 나빠도, 아무리 우리가 욱하는 게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집어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템포하고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선한 도구로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다리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다 드리는 것, 그건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은 지금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사명으로 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그 믿음에 따라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정말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많은 경우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다 포기하고, 그 말이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만 바라본다고 얘기하는 말이 옳은 말임에도 나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다리기만 한다, 나는 그렇게 가만히 있어야 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만 의지했던 에스더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까? 그녀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모르드개에게, 민족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명에 따라 사는 것, 선한 도구로 사는 삶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적극적인 삶의 고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적극적인 삶,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에스더는 그녀의 사명을 발견했을 때 자기의 가장 큰 무기를 버려버렸습니다. 외모를 꾸미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오직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사명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배워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을, 그 믿음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이에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사명으로 사는 삶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삶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교회 모든 모임은 그런 것입니다. 구역 모임도, 예배도, 기도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과 모든 행사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고백, 이 바로 모든 모임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적극적인 삶의 고백들, 우리 믿음의 적극적인 고백들이 바로 교회 안에 기도와 예배와 모든 모임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으로 산다면 반드시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있지만 저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생각대로 내 뱉으려고 할 때마다, 내 느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명의 삶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변이, 에스더의 변명이 너무나 정당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성령으로 따라 살 때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것,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런 행동을 보여줘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손해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일입니다. 그렇게 손해보는 것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밟히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자괴감이 드는 것도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당연한 권리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디그니티인 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인 것을, 자존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자존감,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당연한 권리와 사람들이 말하는 당연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되는 것,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일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은,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저에게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그 구원 받았을 때 너무나 기쁘고 그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때 너무나 충만함이 있었는데 그 구원의 기쁨이 왜 사라졌는지, 어떻게 사라졌는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부흥에도 참여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도 드려보지만 그때뿐이고 어떻게 해야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답이 뭘까요?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제가 믿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시기를 지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복종하는 삶의 길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한 구원입니까? 무엇을 위한 은혜이고 무엇을 위한 축복입니까?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것은 그 구원의 축복이 있었던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봅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잃은 축복, 사명을 잃은 구원의 은혜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의 방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 구원으로 그친다면 정말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성령에 따라 사는 삶, 나를 포기하고 나를 손해보고 내가 억울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따라 살 수도 없고 따라 살리라고 기대도 안 할 텐데 오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오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며 오늘도 나를 그분의 주권으로 붙들어 주시기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을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길은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죽이는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구원 받은 사람의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구원의 기쁨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이 나를 기뻐하는 삶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에 인도하는 삶이 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삶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그 구원의 기쁨, 그보다 더한 은혜와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구원의 기쁨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소명의 삶으로 그렇게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에스더서가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사는 동안 반전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죄와 죽음이 그 안에서 모두 다 무너졌던 것처럼 부활의 승리, 반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정말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채워지는 삶인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부디 정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으로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사명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 만약에 목적을 잃었다면 만약에 정말 우리의 삶이 언제나 황후가 되는 삶에서 끝났다면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에스더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적극적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정말 이미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뜻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뜻대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에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은혜 아래 산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아래 산다는 것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는 다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부활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 오늘도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명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그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살면서 구원의 은혜가 사라졌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으니 어디에서 구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지고 가는 십자가 속에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고백 속에 정말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언제나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의 부르심 때문이며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잊지 않고 위로 받으며 용기 얻어 살아가는 정말 세상을 거스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